이 시간도 목마른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때에도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아침에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저와 함께 본문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게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고 오늘 본문 1절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대는 하나님을 경시하고 멀리하고 배도하였지만 그 가운데 엘리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말입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특별히 선택된 구별된 사람들에게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속사역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와 같은 시대의 어떠함과 시대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곳에는 임하지 않아도 내게는 임하는 은혜.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여도 내게는 다시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하심. 이 예레미야에게 있었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함께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귀에 외치라고 할까요? 당연하죠. 너무나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 귀에 외치라고 하는 걸까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들을 것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귀에 외치지 않으셔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말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신다고 그 이야기를 전하라고 하십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설명에 의하면 바로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르던 때, 바로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르던 그 광야의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목숨 걸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르던 시간들, 그 과정이 아름답기만 한 것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혼돈하고 고통당하는 시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혼의 때와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는 너무나 잊을 수 없는 청년의 때의 인애요, 신혼 때의 사랑으로 비유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광야에 대한 하나님의 추억이 이와 같다는 사실이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씨 뿌리지 못하는 그 광야와 같은 땅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따르는 믿음의 삶은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엄청난 기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과 헌신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세요. 어쩌면 지금 이 시간 그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죠. 그러한 삶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 이때 의지하는 나의 기도, 이때 바라보며 예배하는 나의 예배, 이때 주님만 높여드리는 나의 찬양, 이 모든 게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예레미야 활동 시기가 BC 640년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때는 언제였냐면 BC 1400년경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80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은 그 8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토록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시는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800년 전에 너무나 너무나 귀했던 헌신을 기억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 이 사실이 주는 은혜와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정말 순전한 신앙으로 주님 그분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 모든 시간들은 우리에게만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만 이해가 되고 우리에게만 필요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너무나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았으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신혼 때와 같았다. 저도 신혼 때와 같았다 하면 괜히 그냥 좋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보기만 해도 좋았고 멀리서 그냥 서로의 얼굴만 봐도 가슴이 뛰고, 요즘은 멀리서 보면 무서워서 가슴이 뜁니다.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들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신혼의 때, 하나님은 800년이 지났는데도 내가 너희와 그 신혼의 때를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심지어는 이제 보시겠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결혼으로 말하자면 이미 본처와 본 남편을 떠나버려 있는 상대방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때 너와 함께했던,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면서 나만 바라봤던 그 시간들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엄청난 사랑이죠. 우리 함께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산 중 첫 열매와도 같은 민족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삼키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을 닥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특별한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성경 전체를 보면, 신약에서도 로마서를 보면 마지막 때에 반드시 있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영적인 이스라엘로 볼 것이냐, 진짜 이스라엘 민족으로 볼 것이냐를 볼 때 로마서 전체가 지금 계속 끊임없이 다루고 있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과의 긴장감, 그 속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강조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그 내용 안에서 본다면 이것은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시느냐? 하나님에게 있어서 패역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온 인류에서 첫 번째 소산이 이스라엘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만 들어도 여러분들의 첫 소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처음에 갖게 되는 그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하나님에게는요, 이 첫 소산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자녀의 첫 소산은 하나님께 많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르침들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나님 말씀하세요. 첫 소산이라는 거예요. 함부로 삼키지 못할게 하라는 거예요. 혹여나 이스라엘을 삼키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첫 열매일 수 있었던, 하나님을 위한 성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순종,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 여러분, 순종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순종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쉽게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말씀과 세상과의 갈등 속에서 내가 순종해야 될까 순종하지 말아야 될까를 갈등할 때마다 이러한 말씀들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는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순종을 절대로 함부로 여기지 않으세요. 심지어는 8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도 그 순종을 끝까지 기억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보면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죠. 때로 이럴 때가 있어요. 저 사람 참, 정말로 신앙생활 하다면 저 사람 참 지금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막 축복을 주실 때가, 보일 때가 있어요. 보면 하나님 앞에 그 첫사랑이 아름다웠던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순종, 하나님 끝까지 붙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돌아올 수 있도록 붙드시면서 그 사람을 향한 당신의 축복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순종은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갈등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이, 아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삶을 내딛었을 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의 가치와 의미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를 800년이 지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어려운 결단과 순종을 할 때마다 다른 누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다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며 여러분들을 격려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순종하는 거예요. 남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많은 권력을 가졌고 좋은 집에 살았고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에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순종했던 그 걸음, 그 걸음이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도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지금 현실은 하나님을 떠나서 배도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조상들이 잘못했어요.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난 철저하게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첫 번째는 조상의 문제예요. 그 부모들이, 그 할아버지가, 그 고조할아버지가, 그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문제가 열매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4절부터 8절까지가 그 말씀인데 조상들의 문제 세 가지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첫 번째는 조상들이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질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그 우리 조상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그 어느 누구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아주 큰 문제로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정말 성경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경책을 펼치시고요. 도대체 바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제자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함께 하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며 함부로 살아갔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정착하는 그곳은 나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 내가 거하는 땅이 하나님의 땅이고 지금 나의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임을 망각하고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답니다. 우상. 우상의 특징은 딱 하나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것이 우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내 기업이라고 여기고 함부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를 내 소유라고 여기고 함부로 살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해드리는 몸부림이 필요한데 그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다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나의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조상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안에 그러한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훈련은 십일조입니다. 십일조는 10의 1을 아깝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요. 잘 살 때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가는 믿음의 결단이에요. 어떤 분들은 말씀하세요. 구약의 11조지 요즘 11조 없다. 신약으로 따지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다 드릴 수도 있는 거고 내 소의 절반도 팔으라고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것보다 더한 기준들이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그 11조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그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며 함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나중에 말라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을 어떤 걸 가지고 오냐면 저는 거 병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순전하고 티없고 깨끗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수천 년 이스라엘의 역사의 관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도 아까운 거예요. 그렇게 저는 거 병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성전 문 좀 닫으라고 하십니다.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오히려 너무나 큰 고통과 어려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여러분들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까? 이 끊임없는 믿음의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 율법학자, 선지자들, 쉽게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의 변질과 타락입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지금 예배당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짐을 깨닫지도 못하고 제사 드리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많이 언급했던 타미텐이라는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빵집에 빵이 없는 것처럼, 빵집에 빵이 없으면 거긴 빵집이 아니죠. 예배당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드물어지고, 원래는 예배 때 항상 하나님을 만나고 감격하고 눈물 흘리는 게 당연한데, 갑자기 어느 날 눈물 흘리고 예배받고 예배 속에서 은혜 받으면 이게 아주 신기한 일이 되어버리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모슬렘 성전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고 망하고 쓰러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문제 삼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는 그런 현실적인 오늘날의 문제. 어쩌면 이 제사장의 문제가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가 아닐까요? 감사한 것은 이 새로운 교회의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예배 가운데 역사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는 새가족분들이 그런 간증하는 걸 참 많이 들어요. 이상하대요. 문 열고 이렇게 들어오면 그냥 눈물이 난대요. 당연하죠. 왜일까요? 누가 우리가 감동적인 노래를 불러서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요, 교회가 부흥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런 데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800년, 600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율법학자, 하나님을 모른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살아요. 선지자,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한답니다. 바알이 뭡니까?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당장의 욕심을 채우는 거짓 예언으로 백성들을 미혹한답니다. 이 사역자들의 타락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사역들이 철저하게 당시 회중들의 필요와 영적인 상태에 맞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당시 사람들이 원하는 것, 당시 세대의 흐름, 당시 유행하는 어떤 세계관, 이런 것에 철저하게 맞춰져서 맞춤형 종교 지도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광대화도 같은 역할만 할 뿐인 종교 지도자들. 우리가 참으로 경계해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게 조상들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악을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신대. 그러니까 그런 열매들은 반드시 이런 안 좋은 열매들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들은 그런 그 안 좋은 것들이죠.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느라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근동 모든 주변의 나라 중에 이런 예가 아무데도 없었다는 거예요. 진짜 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민족이 섬겼던 신을 배도한 예가 그 근처에 아무데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러한 배도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이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왜 그토록 기독교에만 이렇게 이단이 많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기독교가 진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가 아니면 이렇게 이단이 많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진짜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도 진짜인 것처럼 나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누가 북한 지폐를 위조 지폐를 만듭니까? 미국 달러를 위조 지폐를 만들죠. 가치 있고 진짜 소중하고 진짜 어떤 효율성이 있으니까 위조 지폐를 만드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진리다 보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단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돌아가서 그런 나라들이 아무데도 없는데 너희들은 지금 배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죄악을 이렇게 행했답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 첫 번째, 생수의 근원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수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일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간구하는 것이 이러한 일들입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는 그것을 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들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악입니다.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댑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면 오게 되는 결과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이에요. 그것을 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 웅덩이를 파기 시작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가 된답니다. 여기서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는 것은 우상 섬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세운 우상은 결국 터진 웅덩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악.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전하고 정말 온전하게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무너져 있었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심판이 눈앞에 펼쳐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스라엘,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리라 하시는 게 이제 말씀의 요지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예레미야를 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심판이 눈앞에 펼쳐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하나님, 예루살렘의 귀에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다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 우리의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깨달아 다시 한번 삶을 돌아보고 내 안에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점과 같은 모습들이 없는가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수의 근원을 버리는 것이 악입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도 악입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생수를 놓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순수하고 온전한 물을 놓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 우물을 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의 어떠함을 도모하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해서 우물이라 말하고 있었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온전히 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